오늘은 12월 25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성탄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우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성도들만의 크고 복된 특권이며 비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성탄의 분위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입니다. 끔찍한 슬픈 성탄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 산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들이 희생당한 그 수많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음은 자기 아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다 살해당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면서 그 아픔, 그 마리아의 아픔은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과 비격, 메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성탄절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이 기쁨의 성탄절로 이 기쁨의 성탄절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갑작스런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우울증과 범죄나 자살 충동으로 소망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대입니다. 인생의 암흑기, 어두운 동굴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흑암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감과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들떠서 돌아다닙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서 들뜬 감정이 아니라 뭔가 모를 이런 감정에 끌려서 이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친구들과 방황하며 밤을 지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축제의 계절이든 절망스러운 계절이든 방황하는 태도는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하나의 두드러진 말씨의 징조이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바로 그때도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고 침묵하시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점에는 특별히 암흑의 적막만 감돌던 시기였고 아무 소망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언하던 선지자도 끊어졌던 어두움의 때에 또 하루 중에 가장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한 아기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탄절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서 헤매이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광명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다. 이 빛으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첫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보여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말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는 원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성탄절에 탄생하셨다는 이 상징적인 표현법으로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육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처녀의 몸에 사람이 생기냐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어두운 인간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그 기적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하고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물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있고 말씀 한마디로 달이 있고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몸을 육체를 입으신 창조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영광을 성탄을 통해서 드러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이신데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능의 힘, 전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이기에 인간만 본다면 사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전능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영광의 빛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삶의 빛이 되는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죄인인 인간의 편에서 죄의 값을 치루시며 새로운 출발의 빛을 비춰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적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인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은 전능자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고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은 바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 집에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아주 고조에 달하고 충만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유대 나라의 결혼식에는 포도주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소송이 벌어진다고도 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절망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했길래 예상도 못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염려스러운 웅성거림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불평, 불만으로 어둡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기적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죽은 나사로를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 기적을 통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천국의 영광의 빛의 세계를 보게 된 체험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체험적 사건의 그 체험을 소위 탑상체험이라고 합니다. 탑상체험. 루터가 한때 가졌던 고민은,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잖아요. 고민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이 그 천주교 그 신부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의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로마 서신들을 강의해 주는 그 교수였습니다. 신부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게 되고 그런데 자신은 죄인일진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죄인들을 그 의로서 멸하실 터인데 바울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복음이라고 하며 기뻐했을까 하고 루트는 언제나 고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로서는. 루트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의는 공의의 의, 심판의 의로서 죄인을 정죄하는 의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의라는 점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적인 의, 은혜에 의해서는 눈이 감겨버린 것이 이 가톨릭의 신학사상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탑에 있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란 수동태적인 떼어지는 수동태적인 은혜의 의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의라는 사실을 크게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의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루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천국의 밝은 빛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고 회고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로마서에서 바울을 이해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방해한 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한 단어였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미워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교사들의 언어용법과 관습에 따라 그 개념을 철학적으로 소위 형식적 또는 정제적 의로 이해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냥 눈이 멀었다는 거죠.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이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그런 의였다. 나는 나무랄 것이 없는 수도사로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안한 양심 속에서 죄인으로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상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화해하셨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요, 고행으로 계속 고행. 그 자기 사원의 70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의롭고 죄인을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 나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격분했는데 무언의 신성 모독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명하게 주근거리며 땀과 같이 말했다. 가련하고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잃어버린 죄인들이 쉽게 매기는 율법을 통해 온갖 불행으로 짐지워지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아픔에 아픔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진노를 주시는구나. 늘 이런 죄의식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격렬하고 혼란된 양심으로 화를 냈다. 그렇지만 나는 열렬히 바울의 그 말씀 구절에 집중했고 성 바울이 의미하는 바 알고자 갈망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밤낮 묵상함으로 그 단어들의 맥락에 주의하게 되었는 바 즉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계시되었고 쓰여있는 것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이해를 하게 됐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 즉 수동적 의가 계시되는데 이것을 통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갔음을 느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등도 똑같은 의미였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의란 말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만큼 이제 나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내게 사랑스럽게 된 이 말을 찬양하게 되었다. 바울의 이 말씀 구절은 실제로 내게 천국에 이르는 광명한 빛의 문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국에 이르는 빛의 문이 되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이 되었다는 그것의 역사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루터의 탑상 체험은 가톨릭 교회 교리에 갇혔던 어두운 심령을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님의 권능, 복음에 의해 능력, 죄인을 의롭게 하는 전능의 영광으로 광명한 천국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인도에 간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 그곳에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실수로 개미 집을 밟았습니다. 이것을 본 스님은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개미 생명이 많이 죽었다. 목사님은 대단히 민망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이니 정말 미안하오.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더니 유네스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겠소. 유네스를 믿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스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정색을 하고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절대자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어느 것이 진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개미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영광스럽게 빛으로 오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은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둘째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는 거야.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 전능의 영광을 드러내긴 빛으로 오셨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 구절을 종합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은 곧 영원한 생명이시고 어두움 속에 속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넘침으로 사망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을 죄로 어둡게 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구원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실 때 생명이란 헬라 원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초월적 생명, 내세적인 천국에서 누릴 생명, 영생이란 뜻입니다. 영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죄 안 되고 국한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 이 성탄절에 탄생하셨죠.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생명이 다이아몬드 빛보다도 더 진귀한 또 보석의 영롱한 빛보다도 더 찬란하고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친구가 테니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시인이었던 테니슨은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 같은 관계가 있다네. 꽃과 태양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류의 꽃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시들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계속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나무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미 그 나뭇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까지는 며칠 있으면 바싹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의 모든 사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해도 한시적 생명이고 초자연적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초자연적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죄로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상의 경배로 영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본적 참된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최상의 경배로 영접하셔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은 참된 순종,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절대 왕권 밑에 식민지 사리로 유대 백성들은 주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경제적 삶도 도탄에 빠짐으로 가난한 생활로 삶 자체가 암울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면으로 보나 암흑기였습니다. 그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이 비쳤는데 곧 빛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 세상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약의 어두운 세상, 어두운 유대 세상에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이 왕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했고 거절했고 왕이신 예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정말 위대하고 큰 축복을 송두리째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경배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에 세상의 경배로 영접하고 최고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상의 경배로 경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권세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상에는 두 자녀밖에 없습니다. 마귀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최소한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죠.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받은 자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을 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죠. 박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별들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몇 개월 동안 떠서 사라지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앞서서 인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집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이 그 멈추어 서 있는 배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신상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왕, 생명의 왕, 평강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900km나 1400km 이상 떨어진 머나먼 동방 페르시아에서 최소 3, 4개월 전부터 경배하려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마구간에 가서 왕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최상의 경배로 왕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상의 경배로 왕께 경배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더욱 빛나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순종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임금에게 갔습니다. 왜 그리 갔는지는 성경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유대 나라에 들어왔는데 별이 잠깐 어떻게 그 낮게 떴는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헤롯 임금에게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왜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별이 언제부터 떴더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 아기를 찾거들랑 나한테 와서 다시 돌아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잘 그 길을 가르쳐 그 집을 가르쳐 다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들은 후에 하룻밤을 베들렘 그 근처에 잤습니다. 잤는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순종해서 다른 길로 헤롯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에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보세요. 참된 경배는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성탄의 최종 목표는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 예배의 완전한 완성은 마냥 기뻐하고 절구하고 많은 세속적인 축제가 아니라 말씀 순종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격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오직 말씀 순종으로 주어지는 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고 로마의 분봉왕이었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웅장한 헤롯 성전까지 지어주는 그런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남과 두 아들도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죽였던 매우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 두 살 아래에 있는 아들들을 다 죽이러 그 중에 예수가 같이 안 죽겠느냐 아들 다 죽이버려.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헤롯을 알고 박사들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출시하며 거부로 돈을 모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별 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정간에 신도시의 상가 빌딩들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90%가 불신자들. 잘 살아갈 수,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안 나와도요. 별 탈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성전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쳐놓이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왕권도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행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박사들의 순종으로 성탄 경배는 완성이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악한 헤롯에게는 죽음의 심판을 가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찰머스는 다가올 영생에 대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준비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뽑기 투표에서 수년 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뽑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 어머니가 가장 값진 보배라고 하면서 남겨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찬송가 84장에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상으로 경배하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경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선포했고 불과 두 달 만에 사건을 주도한 배후 세력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곳곳에서 출몰하는 테러 집단들의 전투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투는 장장 13년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4년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종전을 선언하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킵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는 실패했다. 미국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이 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 경배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이긴 자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권세자들,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다면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 이어지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패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운명이 이미 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 무적행으로 가는 운명이 됐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요,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무능하게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불순종이다. 생각해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박사들 자기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약혼자 예수님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들은 이미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철두철미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경배가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승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상의 경배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탄 경배를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